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당일, 바로 그 새벽 또 그 날이 밝은 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면 뭐 25리 정도 되는 거리라 했는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11km 정도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까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이 베드로가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이 고기 잡으러 갔듯이, 이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는 어떤 희망도 없고 또 자기들이 추종해야 할 주님이 없어지자 이 고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겠죠. 이들이 한참 길을 걷고 있을 때이 낯선 사람이 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법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다라고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은 지금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시는 장면, 또한 이 잠겨 있고 이 갇혀 있는 이방 안에 벽을 뚫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뭔가 초월적인 존재로 다가오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다른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겠지요. 자기들이 동행하는 이 낯선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엠마오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두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걸어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얼굴에 슬픈 이 낯빛을 띠고 있는 거죠. 불과 이 3일 전에 일어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 사건이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 가슴에 이 복받쳐 오르는 눈물과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이죠.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길이었기에 당연히 지금 이 낯선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최근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모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요즘 이 한국에서 이 대선이 한참이죠. 방금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마치 뭐 요즘에 한국에서 대선 잘 되고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난색을 표하겠죠. 마치 이 예루살렘 온 성이 떠나가게 벌어진 그 십자가 소동이었는데 지금 이 낯선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로바가 오히려 더 의아해하면서 되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일인지를 이렇게 유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에 이 제자들은 자기들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께 그를 소개하고 있는, 참 어찌 보면 의아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로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고 그가 하는 것도 그가 선지자임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인 이 면모는요, 그의 사역 초기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글로바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게 되셨는지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모함하여서 그분을 체포한 후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의하여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주님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이들이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자기들이 투시했던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그 수많은 제자들이 바로 이들과 같이 생각했던 것이죠. 아, 그래 이분이라면 우리들을 속량해 줄 수 있구나. 그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그 기대와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각자 다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자기의 가정과 또 처자식도 버린 채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들이 느꼈던 그 상심과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 글로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들이 오늘 이 새벽까지 듣게 된 이 비어있는 무덤에 대해서도 듣게 되지요. 몇몇의 여자들이 무덤에 갔으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오직 천사들의 나타남만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 본문에 나와있진 않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그 무덤가에 가보았으나 그들은 오직 비어있는 무덤만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제자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심지어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 백이종군하고 있는 것이죠. 고향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떠한 이런 그 감탄사나 이 어떤 리앙스가 나와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떠한 이 목소리로 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탄식하듯이 하고 뱉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주면 속으로 막 아이고 요놈아 하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좀 탄식하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탄식이 있는 거죠. 아이고 이 제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모르니 라고 주님에게 안타까운 이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 자기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기 시작합니다. 27절 보니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이 선지자들이 쓴 글을 말합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이 글들이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전체를 이제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강해 설교와 비슷하게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 에티오피아의 국권을 맡았던 이 내시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그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가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해해주고 풀이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원하고 바랐던 어떠한 그 삶을 이 교회에서 얻지 못하니까요. 또 따분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다시금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아마 평생 이 말씀을 접하고 배워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교육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을 펼치고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 삶에 이것이 결코 보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한 가지 공통점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못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읽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리노이의 이 시카고라는 도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시카고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이 시카고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초등학교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D.L. 무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떠한 대학 교수나 판사나 변호사나 의사들보다도 더욱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지으신 책이기에 학식이 높거나 어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엠마로 향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이들은 자기 옆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셨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진 지혜와 어떤 세상적인 상식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해하려 할 때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에 이 영의 이 저자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뭐 저같이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는 사람만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되는 모든 내용은요, 초등학생도 정말 그가 진지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고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책은요, 어떤 높은 학문적인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상적인 성경 지식은요, 얕은 믿음밖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이 성경을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에 대한 연구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진정한 이 신앙의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오랜 세월 지낸 이 사람들도 결국엔 엠마옥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그 더러운 것을 돌아가듯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 지성적인 것에 깨달음이 있지 못하면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펼치시고 읽어가시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것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혜는요, 깊은 우물과 같아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순간 그 깊은 우물의 물을 우리가 길러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고 읽어가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엠마을길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싶었고 정말 그리스도를 전부라 믿고 따라갔으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또다시 이 고향길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교회 오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다시 한번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그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날마다 그것들을 읽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량이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들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의 부흥들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